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마이크 높이가 제가 딱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딨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2018년 봄 대전도 집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그랬고 또 강남 교회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전주에서 좀 인천에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 시간도 딱딱해서 단에 섰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인천에 와서는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걸 느끼겠어요. 잠도 많이 잤고요.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따라야 하는데 요한복음 8장이나 11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죽으면서 벗어나는 이야기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일어난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또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서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추게 끌려가고 있을 때 서기관들 중에 누가 말합니다. 저 여자를 예수께 데려가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예수님 그분 우리 올무에 잡혔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을 돌로 치면 말이 안 되지.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에는 이런 여자 치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거슨 자가 돼. 고소할 조건 충분히 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고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설마 저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도 불안해야 했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늠한 여자 분명히 가늠을 했고 현장에 잡혔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자를 살려서 집에 돌아보낼 수 있다고 특히 예수님이 오긴 하시지만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돼 이건 안 돼 돌에 맞아 어차피 죽을 거야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둘러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 죄에서, 가늠한 죄에서 그 여자를 자유케 하리라고 아무도 상상치 못했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가늠한 여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두 마디로 그 여자를 정말 가늠하고 현장에 잡힌 그 올무 잡힌 그 여자 돌에 맞추어 그 여자를 그 올무에서 그 죄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무리에게서 그 돌멩이에서 건져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그 모든 걸 물리친 것처럼 내 삶에 계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두려움을, 슬픔을, 근심을 내쫓는 일들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몇몇 지역장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지역장 목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이 있어서 장로들이, 사도들이 말합니다. 지혜에 있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는 공개를 그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걸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기도와 말씀 전한 걸 전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걸 전무합니다. 자주 우리가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외에 다른 길로 가는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앞니를 위해 기도하고 묻고 계획도 하고 합니다. 저들이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쁜 우리 아이들 복음 안에서 키우고 싶어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모일 때마다 학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면 좋습니까? 누구를 세워서 이 학교 일을 맡기면 좋습니까? 누가 우리 속에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앉아서 의논할 때 보면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인데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목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데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예수님의 임무가 뭡니까? 그 여자를 죄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걸 못한다면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살려 십자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10장 1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시면 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입니다. 자, 저 같은 제사를 때도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의 원수가 왜 나옵니까? 왜 갑자기 구속을 얘기하다가 원수란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죄인이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우리 죄를 피를 흘렸는데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을 실패한 거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14절 그들이 원수인 걸 정확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 원수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뭘 말하는 줄은 모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금방 그 찬송 속죄함 얻었다고 기뻐하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가늠한 여자든지 어떤 죄든지 불문하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다시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17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기록,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영원히 사해졌구나. 다시 죄인이 될 수가 없구나. 가늠한 여자 가늠한 잡혔는데 현장에 잡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여자의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만 아니고 박옥수 목사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더했습니다. 누구? 이헌복이 목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김재홍 목사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 김재홍 목사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재홍 목사님하고 예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다 풀어받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가 있어 두려워해야 했고 슬퍼해야 했고 고통스러워야 했고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보혈,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자기 알고 온 지식이나 형편이 더 컸습니다. 그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믿음을 달려가게 될 때 사탄은 뭘 가지고 다 예수님 역사를 막 우리를 가지고 역사를 막 우리 속에 일한 역사 우리로 맡겨요. 아니 난 죄인인데 아이고 우리 오빠는 썩어 냄새는 못 고쳐 이런 인간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넣어서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이 마음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 오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도를 옮겨놔라 주님. 추운 지는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도로 옮겨놓으면 냄새가 더 나지 무슨 딴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그 죄에서 건져주고 생명을 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돌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서 그 율법에서 참된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건져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는 그 가늠한 여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늠한 여자처럼 수없이 크고 많은 적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때론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그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죄가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그 죄가 예수님의 나가는 길을 막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절망 속에 이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든지 어떤 악이든지 얼마나 많든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와서 주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까지 하오릴까요?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로 해라 그랬죠. 일흔 번에 일곱 번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한 형제가 여러분에게 490번 죄를 지어본 거 거의 없을 건데 그렇죠? 490번, 4,900번, 4만 9천번 예수님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담대함은 내가 선한 행위도 아니고 충실한 충성된 마음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의 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 한 방울이 우리가 하나님 저지른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피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 월요일 날 오전, 다음에 오후,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이제 수요일 날 오전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인천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이 죄의 얼매 우리를 전부 다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빠지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서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에 어둠이 있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여러분 만일에 어떤 죄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의 방해가 되면은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이던 그 죄가 씻어졌는데 그 죄가 내 마음에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주님 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나를 깨끗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주님 내가 진짜 죄를 깨닫고 할 때 구약의 레위기 4장 속죄 제사로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중에 범하여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험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속죄 제사는 법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속죄 제사 하나가 우리의 온전히 씻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감정과 형편과 나라와 위치와 뭐 봄, 여름과 아무 상관없이 비행기 타고 가다 보통 제트 여객기가 하늘을 날을 때 보통 12,000m 그렇게 달립니다. 나릅니다. 그 12,000m 위에서도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 죄가 사해 믿으면 내 마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겠나? 못 살 것 같은데 사탄은 그런 생각을 많이 줍니다. 그럴 때는 생각이나 그 생각에 끌리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성경에 명백하게 그 죄가 우리 모든 씻었다고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와 가로막힌 담을 아무도 세울 수가 없어. 어떤 것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이런 집회를 하면서 아침 저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전도 집회할 때마다 항상 그라시아스가 하는데 오늘은 그라시아스가 아침에 제가 나와서 그라시아 합창단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늘 새벽부터 일어나 연습하기 때문에 단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 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의 분위기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능력을 죽이고 죄의 독을 죽이고 죄의 독사가 나를 물어도 그냥 떼버리면 돼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독사에게 물린 보통은 바로 딱 쓰러져서 벌벌 떨다가 온몸이 붓고 바로 죽어요. 근데 바울은 어떠냐면 그 독사를 딱 손에 물고 매달리는 거를 딱 떼가지고 불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독사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옛날 죽은 박종진 목사는 뱀을 참 좋아한대요. 딱 요 귀여운 거 딱 잡아가지고 껍질 딱 벗게 구워 먹는다 하더라고요. 독사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독사가 죄가 우리를 물었는데 십자가 있어 죄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딱 빼가지고 뱀은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 죽고 살고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뱀이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똑 맞아요. 그 뱀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독사의 독이 나를 물었지만 죄의 독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하고 슬프게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아, 저 사람 정말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 받네. 공의에 살지 못해 독사에게 물렸다. 그래요. 바울은 웃었어요. 제 식이 딱 돼가지고 딱 우리 꼬리부터 딱 오니까 뱀은 참 작기 좋은 게 대가리만 딱 잡으면 지갑만 잘도 꼼짝 못한다 그죠? 딱 와! 뜨고 임마 이게 지옥이야 임마 네가 날 지옥 버리라 그랬잖아 그지? 네가 가 임마 나 뜨거 나 죽어 말도 못해 딱 대가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죠? 막 뜨거하고 딱 잡고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런 장면을 보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뱀이 죽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죄인으로 돈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대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사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이번에 집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밥도 너무 맛있고요. 생각을 해요. 집회 마쳐가면 오늘 제 간식 주는데 오늘 제가 안 먹고 그냥 자야지. 안 먹을 수 없어요. 다 먹는데. 또 특별하다 그래서 오늘 저녁 간식 먹고 내일 아침 굶자 그래요. 항상 참 말이 되는 이야기래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 먹고 정신 굶자. 정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몸이 참 감사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여기 와서 올 때 상당히 많이 피곤했는데 힘도 나고 좋고 감사했습니다. 어제 공찰로 가다 비가 와서 안 잤는데 안에 좀 시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제하고 했어요. 성결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계시면 가늠한 여자가 살 줄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그죠? 자, 가늠한 여자 오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가늠한 여자 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가늠한 여자 엄마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끌려갔어요. 그 무리들 속에 가서 같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있는 서기관도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말겠나요? 선생은 어떻게 말겠나요? 이제 막 가늠한 여자도 이제 예수님 뭐라 하냐 했다. 내 운명이 결정되지 그지요? 막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그 가늠한 여자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동생들도 어떡하냐, 우리 누나가 죽는다. 우리 동생이 죽는다. 우리 딸이 죽는다. 아, 그런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 손가락에 딱 걸치세요. 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죽일 시간을 좀 늦추려고 시간 끌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들은 기껏해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손가락 거기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자, 여러분 문학을 하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소리. 돌로 쳐. 죄 없는 자는 먼저 나와 쳐. 이 성경은 진짜 문학의 덩어리예요. 어떻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어면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여자의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확 날려. 그 여자 마음에 예수님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여자 마음에 그 두려움, 슬픔, 고통 이제 돌이 날라오는 준비를 해 그 모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저희들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작용을 하면 그 예수, 여러분 마음에도 슬픔을, 절망을, 두려움을, 죽음을, 저주를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그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런 예수님 모시고 있는 분이 근심할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제자들이 가다가 우리 떡을 안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 너희들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내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어 남긴 것이 얼마냐? 그래. 얼마지요? 12광주리. 보리떡 다섯 개가 5천 명을 먹어 12광주 남았는데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이 사람들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보리도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였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나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살린 그 똑같은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그 예수님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가늠한 여자 그 예수님 돈 잃어가고 바꾸겠습니까? 예? 예수님 1억 가지고 있으면 바꾸면 가늠한 1억 가지고 죽지요. 그지요? 뭐 다이아몬드 치 몸덩어리 많은 것도 바꿀 수 없, 생명보다 귀하고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걸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뒤에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의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힘을 가진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가늠한 여자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느 산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돌무대에 쌓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한 분이 그자 범한 가늠한 죄뿐은 모든 죄에서 자유케했고 그자에게 날로는 수많은 돌멩이들이 하나도 날로지 땅으로 다 떨어뜨렸고 그자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다 물리쳤고 근심을 물리쳤고 그자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그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구원받기 전 1962년 그 이전에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농사를 지으면 그냥 우리 식구가 전부 일곱인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들 5남매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로 형님 있고 누님 두 분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우리 일곱 식구인데 그 우리 집에 있는 농사 그 음식은 뭐 그 밥을 막 팍팍해요. 근데 농촌에는 수입이 돈이 그렇게 귀해요. 농촌 사람들은 세종대왕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어도 못 닦하는 거예요. 농촌 사는 소리가요. 우리 집에 닭이 있는데 닷새 사이에 이제 닷새마다 장인데 달걀 넣은 걸 하나도 안 먹고 모으면 한 구름이 돼요. 한 구름 10개. 그 다음에 아니면 두 구름이 되는데 요즘 제가 잘 모릅니다. 달걀 한 판에 요즘 얼마 합니까? 만원 합니까? 만원보다 싸요. 얼마? 5,000원 해요? 5,000원. 그러면 여러분 달걀 한 꾸름이면은 한 판이면은 30개입니까? 30개 5,000원 같으면은 굉장히 싼 돈이지. 그 달걀 싸지 그죠? 30개 5,000원 같으면 한 개 얼마쯤 됩니까? 600원? 달걀 한 개 600원이랍니다. 달걀 아버지가 한 꾸름이나 두 꾸름이 들고 시장에 가서 팔면 사실 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죠?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성냥 사고 비누 사고 그런 생활 용품을 사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발을 사야 하고 그 가족들이 뭐 옷을 사야 하면은 학교 공납금을 내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쌀을 한 말 팔아야 돼요. 우리가 그 꼭 양식이 우리 집엔 그냥 그 뭐 그래도 양식이 되는데 그걸 팔면 그만큼은 죽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 우리 밥을 하면 어머니가 밥을 하시면 딱 이제 우리가 일곱 술 먹을 만큼 밥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꼭 밥을 한 그릇 남겨놔요. 한 그릇을 남겨놨다 점심 때 그 밥 한 그릇을 솥에 넣고 물 붓고 나물 붓고 그래서 죽을 끓이면 일곱 사람이 먹는 죽이 돼요. 밥 한 그릇이 일곱 사람씩.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쌀을 파는 것만큼 죽 먹는 게 많아져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봄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꿈 같은 얘기인데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7월 초에 보리가 나와요. 보리를 먹어요. 8, 9, 10, 보통 10일 한 넉 달 지나면 보리 먹고 넉 달 지나면 벼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 먹고 다음 벼 나오기까지 넉 달이 괜찮은데 벼가 나오고 난 뒤에는 보통 6월 달 보통 보리가 6, 7, 8, 7, 8, 9, 10, 10월 달에 벼가 나와요. 벼가 나오면 벼 나오고 난 뒤에 11, 12, 1, 2, 3, 4, 5, 6. 보리 나오고 벼 나오기엔 4개월 사이고 벼 나오고 보리 나올 때는 8개월 사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보리꼬개예요. 보통 보리 나오기 한두 달 된 양식이 떨어져 대부분. 쌀 농사 떨어지니까. 여자들이 덜에 나가서 나물들을 뜯어다 먹어요. 근데 그 나물이 그냥 요즘 채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쌀이 없이 채소만 먹으면 채소에 독이 있어요. 여자들이 체독에 걸려요. 체독에 걸리면 얼굴이 부옇게 뜨고 이제 그 야맹증 환자가 그래서 거의 봄에 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그 얼굴이 다 뜨고 체독에 걸려요. 근데 체독에 걸지 않은 나물인데 그게 쑥이에요. 쑥. 쑥은 체독에 안 걸려요. 쑥은 뿌리까지 캐다 먹어요. 그렇게 저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상태 속에 상황 속에 살 때 제가 이제 1962년 구원을 받을 때마다 많이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1988년까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사람들에게 여건을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외교관이나 큰 기업의 회장만 여건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올림픽을 88년도 하고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3월 달에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89년 3월 달에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미 대사관에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3월 달에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89년 3월 달에 그때 저희들 전국교회가 30개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도자 30명 있는 전도자가 온 데서 해외 선교를 계속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뭐 이런저런 이유 되는데 저는 딱 하나 아는 거.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2017년부터 저는 그런 기도 하나님 이 복음 있는 교회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늘 설교들을 재산 받지 못한 그 교회 말고 2017년부터 제가 1989년에 해외 선교를 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북의 반가고 이남의 반이에요. 22만 우리는 남한의 11만 제곱킬로미터 돼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그런데 11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육지보다 산이 훨씬 더 많아요. 강원도 거의 대부분 산이니까요. 약 60만 제곱킬로미터가 산이고 50만 제곱킬로미터가 평지라고 보면 평지 50만이 안 돼요. 거기다가 집 짓고 학교 짓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농사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지으면 땅이 넓은데 그러니까 땅이 없어. 요즘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 어쩌냐면 산 밑에 터널을 많이 냅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길 요즘 이제 도로 내 땅이 없어 터널로 거의 인천까지 가도록 만들었어요. 우린 또 터널 뚫는 게 막 천재적인 재질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할 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그런데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해외 선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때가 되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이 깊은 속에 선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많은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져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저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어디 가도 제가 설명 그러는데 도미니카에 가서 목회자 모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좋은 건 목회자들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성경지지 않아요. 그건 알아요. 암만 모자라도. 그분이 깜짝깜짝 도미니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내가 의인이라 했더니 막 많은 목사님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에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죄 안 지어서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웃었어요. 제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거짓말 헤아릴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째 죄입니까? 그런데 어째 죄입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 나도 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나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더라. 하나님 재판이 하나님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어렵다 하신 바 되었다는 그만 딱 읽어주었어요. 목사님 한참 쳐다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이 와 올라왔어요. 붙잡고 끌어안고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그날 아들들은 많이 뒀어요. 그날 아 정말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야셀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갈 때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나 다녀서 말씀 전하게 해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게 속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기록됐고 찬송도 부르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인 감정을 가지고 죄인들이라고 다 가르쳐서 모든 죄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들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왜 전파되냐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제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걸 원하죠. 그걸 기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도 복음 전을 전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제사에 그런 얘기만 했는데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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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니까 길이 쫙 보이고 성경 연결 탁탁탁탁 되더니 속죄가 만들어지고 딱딱딱딱 연결되니 가늠한 여자 살고 딱딱딱딱 연결되니 나사로가 살고 어떻게 연결? 딱딱 예수님과 연결되고 다 살더라. 그렇지요? 가늠한 여자도 뭐든 예수님과 연결되면 살더라. 왜?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한 증거가 있잖아요. 손 자욱에 못 자욱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연결되면서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죄산 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 우리 성경 갈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고 집회 마치고 나면 피지에 갑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피지에 가서 피지 감리교 목사님들을 많이 복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피지 감리교에서 기쁜 소식 선교가 어떤 선교해야 몰랐어요. 한국인은 감리교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감리교회가 우리를 좋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지 감리교회 우리하고 손을 탁 끊었어요. 우리 그 중단한다고. 몇몇 목사님이 감리교 가서 총재들께 얘기했어요. 내가 본 기쁜 소식 선교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너무 밝고 깨끗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발 좀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IY 월드 캠퍼에 지금 그분이 현재 감리교 총재됐습니다만 그분이 대표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봤어요. 우리 캠퍼를 마치고 돌아가서 감리교 보고서를 냈는데 감리교 총재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교회든지 있었는데 이 기쁜 소식 성교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처음 봤다. 감리교 그 지금 총재인 그분이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아침부터 소나기 비가 장대비가 막 왔더라 온더라. 기쁜 소식 선교는 그럼 다른 장소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더라. 그분들이 기도하면 비가 그칠 걸 믿더라. 놀라운 것은 비가 오는데도 해운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녁 캠프 한 시간 전에 하늘이 환하기에는 비가 다 그쳤다. 그들은 말해 원래만은 해마다 그렇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거기 천호인들이 3,500명이나 모여있는데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장관들, 대학 총장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화장실이 아침에 봤을 때하고 전혀 똑같았다. 그 많은 학생들. 하나도 시간에 밖에 나와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겸손했다. 하나님이 정말 그는 처음 봤다. 그 보고서를 보고 감리교에서 결의하기를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의 지도를 따르겠다. 그래서 2018년 작년에 감리교 총재가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선교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에 피지에 갑니다. 거기서 지금 그 정부하고 그 감리교에서 사람을 다 모아놓고 3,000명 모아놓고 지금 제가 오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다가 바울이 로마까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흐려서 안맹이가 빠진 겁니다. 복음은 전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 죄인으로 남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마다 죄인으로 가득 찬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죄 때문에 우는 이런 교회가 많은 것이 한국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하고 죄가 사해져야 하는데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것 사탄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했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방으로 문을 여셔서 전 세계 기독교가 저희 기쁜 소식 선교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준비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선교회는 전 세계 가서 우리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매일 수많은 목회자가 해외나 이런 집회 지금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죄사함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앞에 문을 여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악했습니다. 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죄에, 내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내 인간의 생각 자체가 죄의 소속,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회개. 그리고 그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단 은혜를 베푸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몇몇 목사님 저희들 몇몇 의논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처럼 건강하면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좀 걱정된 100살까지 살면 밑에 목사님이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50살 됐을 때 예수님까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정리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죽는 걸.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제가 자꾸 늙어가는데 평균 연령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엔 저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뭐 평균 연령 예순이 안 됐잖아, 그죠? 옛날 예수님 내 환갑 때 아주 노인이라 그랬는데 요즘 예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환갑잔치 안 하려고 그래요. 창피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예수 넌 목사 아무도 환갑잔치 안 했어요. 창피해서. 이제 앞으로 환갑은 아흔 돼서 아마 아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래 평균이 자꾸 높아지면 해마도 높아지죠.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죠? 해마도 높아지죠. 자꾸 내가 평균이 못 따라가면 오래 살아야 하는 건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생각이고 행복한 생각입니다. 전 제가 이런 넘도록 살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선까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75이 됐습니다. 벌써. 꼭 남의 나이를 다 내한테 집은 아마 이현문 목사 밤에 잘 때 자꾸 자기 나이를 내한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짜 돌에 맞아서 가늠한 여자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해결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죽어있는 우리의 기쁨을 일으키고 죽어있는 우리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어가지고 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5년 고생하고 10년 고생 좀 잘 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살아봐도 변화도 없고 잘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안에 와서 예수님 소망이 되지 뭘 하든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 아무도 안 믿었어요. 2009년 제주 국제합창제에서 우리가 대상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놀라웠어요. 2011년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기만 해도 국내 합창제니까 우도 시절에 대상은 대상이라도 중상밖에 안 됐어요. 2014년 이태리 리베달 가르다에서 우리가 최고상을 받았어요. 동일한 해에 스위스 몽트르 합창제에서는 혼성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혼성분 팀이 나갔어. 2015년 독일의 마르코 도바도르퍼에서 제 대상 받았어요. 멋있지, 그죠?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저 어머니가 1등 했다는 프랑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1등 하자마자 불안감 쫙 펴니까. 그 다음에 깜짝 놀라, 아, 저놈도 1등 하려고 작정이 했구나. 저, 그렇죠. 예, 우리가 1등 상을 탁 받을 각오를 하고, 그때 벌써 아말리언 교수님은 하지 말자. 1등 안 된다.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독일이 러시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 그러니 우크라이나 도와서, 우크라이나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10명을 뽑는데 처음에 10명이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자리가 하나 비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노래 부르는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사람들이 잠을 깨고 몇 시간 지나야 목소리가 깬다 하더라고요. 아침엔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우리가 아침에 목소리 안 깨기 전에 노래를 부르게 돼 고민하다가 시차를 바꾸었어요. 기상 시간을 6시에서 새벽 4시로 바꿨어요. 새벽 4시에 보름 전부터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체조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기 시작. 그러니까 아침 9시는 평소 때 9시 아니라 12시예요. 근데 노래도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참 많아요. 보리선 선생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합창단이 무대 첫 번서만 항상 틀렸어요. 딱 두 번째 돼야 그러니까 합창제에 나와 두 번 부르는 게 한 번 부르는데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연습할 때는 꼭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부터 맞았는데 단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있는데 근데 첫 번째만 너무 완벽하게 불렀대. 아직 그렇게 좀. 재밌는 게 그 나라 이제 국기들을 공연장에 붙이는데 우린 제일 앞에 붙이고 다른 사람 다 뒤에 붙여놨어. 앞에 태극기가 딱 있는데 1등 그라시아스 다 울고 막 박수치고 옷에 난리가 났어. 그 이후로 2등이 미국이 2등 했고 3등이 우크라이나 했던 그런 것들. 더 재밌는 건 러시아 산페드로 국립음악원에 나온 팀은 5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1등 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랐어. 그러면서 우리 합창단이 시작할 때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합창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전했어. 어떤 공연장에 막 말씀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한번 대전에서 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막 종교 행사로 안 된다고 막 그랬어. 내가 아니 하나님 이야기하면 종교 행사냐고. 아니 하나님이 종교 행사. 그러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애국가 부르면 다 종교 행사냐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어서 말을 그래서 그날 제가 또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합창단을 키워주고 그랬어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할 길을 계속 열고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봐요. 합창단도 그래요. 잘 되려고 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이 노래하면 한 다 알아 주신다. 제가 복음을 위해 하는 동안에 하나님 천 가지 만 가지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건강이나 삶이나 길이나 우리 한 성교의 영역이나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도우시고 도우시키시는 그래서 제가 단에 서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모든 일에 돕고 계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반대가 많지만 한 분도 지지 않고 이기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죄사함 받지 못하면 또 상담해서 죄사함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간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천 가지 만 가지로 우리를 돕습니다. 저는 복음을 잘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에 깨우쳐 주셔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거듭난 목사님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시간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지금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대구 대전도 주변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남태평양에 가서 피지 뉴질랜드, 저 호주 그런 나라에 우리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한 몸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노후를 지키신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